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이후에 신앙 생활의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그들이 집중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율법에 근거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율법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겠다라는 그런 재건 운동을 이 개혁을 통해서 이제 확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물론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다시는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새로운 계층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게 어떤 계층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게이 시대 이후입니다. 또 하나 곤고해진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화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권력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뭐 자세히 보지 않아도 언뜻 봐도 어느 시대든지 종교와 정치가 딱 하나가 돼서 만나서 종교가 권력화되는 데 일조를 하면 반드시 그 종교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향, 가르침과는 다르게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쫙 이상하게 빠져들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게 타락하고, 뭐 물론 종교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그 나라나 그 정권도 다 같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신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권력의 맛을 딱 보는 순간 종교는 사회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뭐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본다 그러면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사상, 자민족이 우월하다라는 이 생각이 나쁜 길로 변질되면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도 치를 떠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뭐냐면 이제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가서 정복하고 거기를 통치할 때 잔인무도하게 식민지 사람들을 다루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종교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 서슴없이 가서 자기들이 우월하다라는 걸 식민지에 가서 막 잔인하게 펼쳤습니다. 그 정복 전쟁에서 자기들의 우월한 문화와 경제력과 힘을 유감없이 가서 발휘했습니다. 그 약자들 앞에서. 게르만족의 우월주의, 나치즘이라고 그러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자기들이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자기들 그 내면 안에 깊숙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그들이 짓밟힘을 당하지만 그들이 포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좀 변했나요?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생각, 선민사상, 그거 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그들의 생각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으니까, 아니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탄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징벌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 칼날을 갈고 계시고 징계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죠. 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안 깨지는 거 아세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셨습니까? 왜 이방 나라의 이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34절,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들이 고치지 못했던 삶, 그 맥락에서 이제 34절, 35절을 보시면 또 다른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안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죄악, 율법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거 상당히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이런 겁니다. 아, 뭐 하면 안 돼. 뭐 어기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악을 행하면 안 돼.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 뭐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게 참 소극적인 자세죠.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을 열심히 계속해서 깊이 보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뭘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이런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서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회개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뭐가 진짜 자기들이 잘못했는지를 더 깊이 발견해야 됐습니다. 결국 그들이 발견한 거라곤, 우리가 죄지어서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악행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망하기 전에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와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외쳤습니다. 그 말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이 뭘 알지 못해서요. 지식이 없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망합니다. 단순히 율법에 매여서 사는 우리의 부자의 마음 속에 있는 매여있는 우리의 삶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듣나요? 안 듣습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어디까지 망했습니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점령자의 땅에서 살게 합니다. 거기서 당한 고난과 환란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당한 수치를 기록해놓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에 계시면서도 같이 시편 137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참 아멘하기도 민망한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고된 종살이 생활을 이렇게 힘이 빠져서 앉아서 그 예루살렘 땅 고향 땅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리 와봐 야 그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 가지고 이리 와봐 너 저기 너네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었다면서 그 너네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신나게 찬양했던 거 하나 저 노래해봐라 우리 좀 이렇게 그걸 유희를 삼으려니까 한번 불러봐라 그래 와서 막 조롱하는 거죠. 야,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너네 여호와 하나님 지켜주신다며 그 뭐 성전을 꽁꽁 싸매고 너네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찬양했다며 그 지금도 그 하나님 한번 찬양해봐라 그러는 거죠. 가슴이 무너질 일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실추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시편 보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또 우리는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안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 있습니다. 그거 꽃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살더니 잘 됐다. 이렇게 고생을 당해봐야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이 보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이런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죠. 뭐 다 외우고 싶을 만큼 예수님의 그 산상에서의 설교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거기에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드려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달성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그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그 비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너희들 내 백성이다. 내 영광을 세계 만방 모든 족속에게 너희들이 드러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막 무참히 저버립니다. 막 조금 잘 되게 해주면 막, 와, 신난다 이러고 막, 세상길로 막, 끊임없이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죠. 하나님 생각했겠습니까? 말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깊은 자리에서는, 와,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네들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대표자 그룹인 방백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의 그 교훈들을 정리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네들이 이걸 기도문을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언약이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사인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인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들 모여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성경의 은혜도 되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는 정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에 대한 어떠한 제시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서기관이라는 계층을 만들어 놓고 막 율법을 연구하는 데 매진하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 600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조문에 집중해서 살기 위해서 그거를 보면서 들여다보고 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죠. 근데 그들은 율법에 성문화된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또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근데 지금 딱 변한 게 뭡니까? 그 방향이? 율법으로 돌아와라. 율법 열심히 지키면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다라. 이게 살짝 본질적인 건 그냥 외면하고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만 또 이렇게 바꾼 거죠. 방법만 바꾼 겁니다.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고향 땅으로 못 돌아오고 뭐 지금까지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죠. 수천 년 동안. 그걸 해결해 주는 좋은 방법을 이들이 발견한 겁니다. 민족의 방백들,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뭐 절실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직도 끝내 이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구원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신약성경은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9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과 뜻과 방향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9장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꿈꾸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절실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넓고 깊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독생자의 이름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을 하나님 꿈꾸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시시때때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아니 오늘이 끝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지를 오늘 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기록하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하면 드러낼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앞에 마음의 옷깃을 정돈해 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크신 구원의 비전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나를 불태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 앞에 올바르게 살아드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